이게 5장 7절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이 땅에 살게 하실 때 아무런 방도와 규칙 없이 살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주께 주신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도록 하시는 이 경륜 안에 오늘도 저희들이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목의 상태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물리적으로 몸은 나와 있으나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는 이런 성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영적 실상을 파악하고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교정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십계명의 머리말에 해당되는 십계명의 선을 살펴봤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십계명의 선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신분과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 있었던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애굽에서 물리적인 속박의 상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지 못하는 영적인 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풀어내어 살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수단으로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물질 세계에도 물리적인 일정한 힘이 가해지면 그 힘이 또 다른 운동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공을 이쪽 벽에다가 갖다 대면 공은 그쪽 벽에 붙어 있지 않고 부딪힌 힘만큼 다시 반동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구원받은 신자다운 마땅한 삶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 그 마땅한 삶의 반응은 다른 무엇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충분히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가나안 사람들의 강대함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유리 방황해만 되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징계의 기간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의 제2세대를 자라나게 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1세대들이 범했던 그 중대한 실수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눈으로 목도하면서 살다가 그런 중에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도 있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었지요. 광야에서 자라나서 세상은 광야만 있는 줄로 알고 자라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물었겠지요. 왜 우리는 이렇게 유리방황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마 조상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지금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이라는 그 말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몸으로 체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지역에 있었던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의 군대를 멸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 지역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진입하는 일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출애굽한 제2세대가 경험했던 역사적 사건들을 1장 6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쭉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너희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찬양해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인 것이죠. 이런 과정들은 신약교회인 우리도 비슷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기원과 신약교회의 기원은 평행을 이룹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었지요. 이런 것처럼 죄와 사망의 올무로부터 벗어난 신약교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약교회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면 마땅히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교회와는 달리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구약교회는 율법은 실체로 받았지만 구속의 은혜는 모형과 그림자로 제사제도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교회인 우리는 이미 구속사역이 이루어진 시점을 통과했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모든 종들에게 성령이 부어짐으로 에스겔서 36장에서 말씀했던 바 새 마음과 새 영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제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상태로 돌입하게 된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차원에서의 순종이 우리는 가능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신자가 지켜야 될 의무인 이 십계명에 대해서 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 지식이 필요합니까? 지식이 없으면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모른 채 스스로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무지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구원의 도리를 제대로 아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신자들은 신학과 신앙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저작들도 많이 읽고 이 시대에 훌륭하다라고 하는 사람의 목사님의 설교들도 많이 듣고 그러면서 신학과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만 그러나 그런 설교를 접하고 그런 저작을 읽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신앙이 좋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어려운 신학적 개념과 주제를 잘 설명하고 심지어 신학자들을 맞상대할 수 있는 신학적 논쟁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곧 신앙이 좋아지는 것으로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신학, 좋은 논문을 써내도 자기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보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의 말씀을 지켜행하고자 하는 이 놀라운 역동적인 성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가 알고 있는 신학과 신학은 그에게 어떤 의미도 없는 것이죠. 많은 개혁주의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 예정, 섭리 등등을 깨달은 것이 곧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지요. 이게 개혁교회 신자들의 쉽게 범하는 잘못입니다. 진리를 체계적으로 아는 것과 진리의 능력을 인격적으로 맛보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물론 진리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아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되죠.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 그런 예화들 보편적 설교자들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미국 가는 배를 타면 한 달씩 걸렸는데 옛날에 못 살 때 미국 가는 배 티켓을 사기는 샀는데 뭐 먹을 음식은 살 돈이 없어가지고 뭐 감자나 옥수수를 잔뜩 싸질머지고 배에 올라탄 거지요.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서 보니까 스테이크 굽는 냄새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그 한 점만 줄 수 없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공짜로 먹으라 그래요. 왜 공짜로 먹으라 했을까요? 배 티켓에는 이미 음식값이 지불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런 면에서 무엇을 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었겠죠. 그런데 티켓을 가지고 무엇을 사 먹을 수 있다라는 지식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올라가서 그 음식을 실제로 맛보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배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좋은 신학 저작을 여러 번 읽었어도 그 내용을 여러분들의 실천적인 삶의 역량 안에서 하나하나씩 적용하지 아니하는 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괴리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머리는 잔뜩 커져가지고 매사에 옳고 그르고 다르고 틀리고 다 진단해요. 그런데 삶은 살아내지 못합니다. 진보가 없습니다.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나도 그 인격은 늘 그냥 그래서 사람 냄새 나고 하늘에 속한 신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괴리 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채우는 수단으로 열정적으로 노래하고 뛰고 굴리는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공허하지요. 내가 나를 봐도 신자가 아닌 것 같은데 신자 행세하려고 하니까 내 양심이 정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이 얻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지식도 가르쳐 주시고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행한 것이 맞습니다. 선한 행위 때문에 구원만 쓴 것은 아니지만 선한 행위를 위해서 구원하셨거든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선한 행위를 위해서 구원하였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도취되어서 날마다 손뼉치고 박수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의 상당 기간을 보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어떤 프로그레스, 진척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활동을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대신합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성경부 나오고 봉사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대신하는 거예요. 설교 많이 듣고 좋은 저자들 읽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남편을 대하고 신앙으로 자녀를 키우고 신앙으로 어지러운 세대를 판단하고 신앙으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설자리 안자를 구분하고 내가 어디에다가 내 삶의 에너지를 둬야 될지를 알고 거기에 내가 헌신하는 게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러 가는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섯 가지 사실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기 첫 계명을 보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고 하는 부정금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대로 안식일을 지켜행하라는 네 번째 계명과 내 부모를 공경하는 다섯 번째 계명을 뺀 나머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계명은 전부 다 부정금지 명령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로라고 시작되는 해산데 하는 이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언뜻 생각하면 무엇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저 하지 않으면 되는 줄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마태복음 22장에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여 설명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이 금지 규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긍정적인 적극적인 명령으로 하는 주님께서 해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지 말라는 이 금지 계명은 그것과는 반대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라는 금지 명령은 그 명령과는 반대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번째 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금지 명령은 그의 이름을 공경하고 거룩하게 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이 긍정 명령은 안식일을 더럽히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이 금지 명령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십계명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부정적 금지 명령은 어떤 순간에도 구속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긍정적인 명령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런데 긍정적인 명령은 좀 달라요. 긍정적인 명령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떤 순간을 막론하고 계속해서 그 명령을 지켜야만 되는 법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1계명이 그 조언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죠. 이 첫 번째 계명은 항상 지켜야 되고 어떤 순간에도 지켜야만 되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도 다른 신들을 경배하면 그것은 우상숭배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대로 이 부정 계명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이 금지 명령에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그 긍정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긍정적 명령에는 물리적인 시간 세계 안에 지속적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24시간 계속 찬양할 수 있습니까? 24시간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항상 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첫 번째 돌비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두 번째 돌비 계명보다 항상 우선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옳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옳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서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일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그 좋은 예가 부모 공경 계명이지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요. 그런데 부모님은 주 안에서 사실은 자녀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진리의 말씀으로 제대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없어서 만약에 자녀에게 성경이 명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명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는 하지 않아야 되는가라고 물어서는 안 돼요.